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이 기적과 이적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도 그렇고 기적과 이적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기적과 표적, 병고침을 통하여서 육신의 이 몸이 생명을 또한 낳게 되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병자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의 생명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만을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 또한 귀하게 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면 가요를 위한 사도 요한의 기도 중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그 강건이 육신의 강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매일마다 목양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의 몸 또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기적과 표적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정점에 보면 15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 옆에다가 사람을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거기 덮힐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시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덮이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덮이다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덮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죠? 우리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여버릴 때 이 덮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덮이다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이 누가가 하나님의 임재의 덮임을 기억하면서 쓴 단어라고 존 스터트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생명이 발동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덮이는 그 순간은 곧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덮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는 육신의 연약함도 이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의 덮임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더 깊이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17절로 넘어가서 17절 넘어가면 이제 사도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이후에 당한 또 다른 능력, 핍박, 고난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벌써 이 사도들을 향한 당시 종교 리더자들의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장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리더자들이 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4장에서의 그 원인은 우리가 그때 살펴본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주요한 원인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요. 왜 당시 종교 리더자들이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는지, 바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어서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기심을 가졌습니까? 이 종교 리더자들에게 없는, 사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종교 리더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태동이 일어나고 이 육신의 몸도 회복되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종교 리더자들이 마음의 시기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심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심은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를 스스로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주제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네, 바로 시기심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러나 자식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기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의 일상의 삶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시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 속에서 강력한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부정적 이 마음을 통하여서 살인까지 이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에게 수금을 타서 악기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사랑했던 그 다윗을 한순간에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창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살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뭡니까? 살인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을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더라도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지 않더라도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적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곧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단순히 질투나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기심이 어디에서 발동이 되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나를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 시기심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 나오는 부정적 감정이 시기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하고 나를 더 주목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이 시기심은 더 크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십자가의 삶은 뭡니까? 나를 부정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건 막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된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냥 나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 내면에는 모두 다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것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생활은 나를 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더 강화시켜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나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더 십자가의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찬스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이 목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영적 리더들이 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뭔가를 주도해 가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주도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게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늘 자신을 해체시키는 이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우리 내면 안에 발동하는 시기심을 없애버리고 모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기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시기심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에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 성령을 속이게 됐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시기심도 결국 뭡니까? 사탄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끊기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